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오늘 그리스 의회에서 국제 채권단과의 채무 협상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의원들에게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 유럽 채권단과의 경제 개혁 조건 협상에 실패했음을 시인할 예정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앞서 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 앞으로 네 차례 남은 채무 상환을 이달 말에 한꺼번에 일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재정난에 처한 그리스에 추가 부담을 안겨줄 신호탄이 될 수 있어 그리스 의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으로부터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그리스는 IMF의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그리스에 이미 수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일부 유럽 관리들은 그리스 정부가 지출 억제와 세금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등 자체 긴축 경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추가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해커들이 미 연방정부기관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미 연방 공무원들의 신원정보 수집과 비밀 취급 인가를 담당하는 연방정부기관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인사관리처는 어제 400만 명에 달하는 전현직 연방 공무원들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중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사이버전을 불법화하고 있다며 성급한 결론과 가상의 혐의를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양쯔강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9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생존자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객선을 인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개된 동영상에는 작업요원들이 사고 선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선체 한쪽이 물 위로 드러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 1일 456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이 여객선이 침몰한 뒤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는 14명에 불과합니다. 따라 실종 상태인 345명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현재 확인된 환자는 41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검사에서 오늘 5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여 확진 환자는 모두 4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에 입원했거나 다녀간 환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 추가로 사망한 환자는 지난달 21일 확정 판정을 받은 76살 남성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오던 82살 남성으로 모두 고령의 환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메르스 합동조사단이 다음 주 한국을 조사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 중앙은행에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IMF는 어제 발표한 미국 경제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성장 기조는 계속되겠지만 앞으로 경제 회복 과정에 분명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또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쯤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도 군 당국은 북동부 지역에서 어제 군인 20명을 살해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무장반군 세출 작전에 나섰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마니푸르주에 있는 무장반군들이 어제 육군부대 수송 차량에 로켓과 포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군은 반군 은거지를 대상으로 한 작전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하달받았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사태를 생각 없이 벌인 매우 처참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국은 요즘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뒤숭숭합니다. 휴교령을 내린 수백 개의 학교들 또 TV를 틀면 연일 메르스 관련 보도가 줄을 잇는다고 하죠. 국제의료기구뿐 아니라 이 한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도 신중하게 한국 내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메르스 확진 환자를 빠르고 철저하게 대처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 의료진이 중동 지역에 의료 활동을 하고 돌아온 후에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때부터 이 해당 병원은 평소 익힌 대로 차분하고 신속한 처리를 해나가죠. 일단은 환자가 중동 지역을 다녀온 것을 근거로 확진 판정을 하기 전에 이 환자를 격리 치료하기 시작했고요. 환자와 접촉한 50명의 의료진도 격리시키고 병원 출입을 금했습니다. 또 의사부터 청소원까지 몸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접근했던 사람을 쉽게 찾아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또 이 병원의 격리 진료실인데요. 병실 문을 열면 이 내부에 바이러스가 담긴 공기는 괴멸 필터에 거쳐서 나가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특수 시스템을 갖춘 독실에서 주치 이외 관리를 받았고요.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의료용 장갑과 가운, 마스크, 보안경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메르스 환자는 열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병원 가기를 무서워하지 않았겠냐고요. 물론입니다. 그 점이 참 숙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환자와 접촉했던 50명의 의료진들이 2주 동안 격리 이후에 모두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정을 찾았다고 하네요. 당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언제든 새로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사태 악화를 막았다고 평가했고요. 해당 병원 측은 어떤 바이러스든 의료진이 전염성 질병에 대처하는 기본 원칙과 표준을 알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확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도 모범 사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뉴스 헤드라인으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4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중입니다. 낮 기온 2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4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 14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16도에서 30도, 신의주 오후 구름 많겠고 기온은 15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구름 조금 깁니다. 14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리키 헤븐스의 The Key 준비했습니다.
common ground, the nursery rhyme. We will all pay the fine, the Shakespeare line. To be or not to be, just between you and me.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중국 내 해커들이 미 연방정부기관을 해킹해서 공무원 수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두 번째 도전한다고 발표한 소식.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대다수가 미국 내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답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해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외국 해커들의 공격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해커들이 백악관과 국무부를 공격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국세청, IRS가 공격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중국 해커들이 미국 연방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킹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어제 미 연방인사관리처 OPM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400만 명에 달하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가 여러 정부기관과 협조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연방인사관리처라고 하셨는데 이 이름 그대로 연방 공무원들의 인사를 관리하는 곳이죠.
네.
각 정부 부처 직원들의 신원조사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 어떤 정보가 유출된 건가요?
네, 전현직 공무원들의 사회보장 번호,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 번호와 비슷한 사회보장 번호가 유출됐고요.
예.
이 고유 번호죠. 교육, 임무, 업무 평가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인사관리처 OPM은 곧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알리는 공고문을 보낼 예정이고요. 앞으로 1년 반 동안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언제 해킹이 일어났고 또 당국이 이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젠가요?
OPM은 지난 4월에 그 해킹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실제 해킹은 그보다 몇 달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해킹이 중국인들 소행이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사실 이번 공격의 배후가 중국이라고 정부가 확정해서 발표한 건 아닙니다. 중국이란 증거를 대려면 오히려 그 정부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의 소행이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얼마 전에 건강보험회사 앤썸을 공격한 해커들도 중국인들이었는데
네.
같은 그룹의 소행이란 거죠. 그런데 OPM이 중국의 해킹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킹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중국 측 반응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주하이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인 일이라면서 발끈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국경을 가로질러서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인들과 관련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네, 지난해죠. 미국이 중국인 해커 5명을 기소하면서 이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국영 기업을 위해서 미국 기업을 해킹해 자료를 빼간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5명을 기소했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공식, 비공식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중국 역시 그 사이버 공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그 대화에서도 이런 사이버 보안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요.
네.
이달에 열릴 연례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 연방정부기관이 자주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지난해 해킹을 당한 이후 OPM은 여러 새로운 보안 장치를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해킹은 그 새 보안 체계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일어나서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그 새로운 보안 장치 덕분에 해킹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해킹 소식에 그 연방 의원들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애덤 쉬프 의원은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가 10명으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어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페리 전 주지사는 먼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요. 이어 텍사스주 에디슨에 있는 비행장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공식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네, 페리 전 주지사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텍사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페리 전 주지사는 올해 65살이고요. 젊었을 때는 미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수송기를 몰았습니다. 이번에 그 에디슨 비행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페리 전 주지사는 지난 1984년에 텍사스주 하원 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후 텍사스주 농업 장관을 거쳐서 지난 2000년에 텍사스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페리 전 주지사에게 주지사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 바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그 뒤 페리 전 주지사는 주지사에 그 세 차례 당선되면서 텍사스주에서 가장 오래 주지사 자리를 지킨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페리 전 주지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화당 경선에 나서는 건 아니죠?
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텍사스 주지사로 있던 지난 2012년에 공화당 경선에 나섰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당시 이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페리 전 주지사는 지난 경선에서 처음에는 기세 좋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자 중도 사퇴했는데요.
네.
이 페리 전 주지사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네. 이 TV 토론회에 나와서 망신을 당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페리 전 주지사에게 아주 뼈아픈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당시 페리 전 주지사는 연방정부기관 가운데 세 곳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가을에 미시간주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참석한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페리 전 주지사가 어이없게도 그 자신이 없애기로 공약한 정부 기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네.
많은 시청자 앞에서 아주 망신을 당한 셈인데요. 이후 경선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자 페리 전 주지사가 결국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네. 뭐 와신 상담이라고 하죠. 페리 후보가 첫 실패를 딛고 두 번째 도전하고 있는데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텍사스주 출신답게 보수적입니다. 먼저 국내 정책을 살펴보면요.
예.
이 페리 후보는 연방정부 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18% 선에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에 이민 문제는 국경 경비를 강화한 뒤에야 이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보수파답게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기후변화 문제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는다고 만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대선 경선에 다시 나서는 페리 후보, 이번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지지율이 문제인데요.
예.
최근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페리 전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그 지지율 순위가 거의 바닥에 가깝습니다. 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나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같이 텍사스에 연고가 있는 후보들이 있는 것도 페리 전 주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페리 전 주지사가 지금 기소 상태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페리 전 주지사는 주지사 시절에 권한을 함부로 쓴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 공화당 경선 출마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페리 전 주지사가 유일한데요. 이렇게 주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 페리 전 주지사 측은 지난 2012년 경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 공화당 경선에 나온다고 선언을 한 건가요?
네, 지난 1일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죠.
네.
그레이엄 의원이 아홉 번째였고 어제 출마를 선언한 페리 전 주지사가 열 번째입니다. 또 어제는 그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는 15일에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부시 전 주지사까지 나오면 공화당 경선 출마자는 10명이 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 신문하고 CBS 방송이요.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두 언론사가 미국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에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는 크게 세 가지 분야, 소득 불평등, 노동자 권리, 그리고 대외무역과 관련된 항목을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역시 소득 불평등 분야인데요.
네.
응답자 대다수가 미국 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좀 들어보죠.
네, 먼저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예전 그대로라고 답한 사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또 앞으로 부를 더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66%였고요. 65%는 빈부격차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진 계층하고 못 가진 계층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건데요. 그러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네, 응답자의 57%는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 구체적으로 한 해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에 응답자의 68%가 찬성했습니다.
네.
또 절반인 50%는 회사 최고 경영자들이 받는 돈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저 다음 노동자 권리와 관련해서 나온 대답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연방 정부가 정한 그 최저 임금이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데요. 이걸 10달러 10센트까지 올리는 안에는 71%가 찬성했습니다. 또 응답자 5명 가운데 4명은 아이를 돌보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못하는 노동자에게 회사가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대외 무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까?
네, 무역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63%였고요. 무역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30%였습니다. 또 미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할 때 의회가 대통령에게 신속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55%가 반대했습니다.
네.
이 TPA라고 하는 신속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안이 지난달 그 상원에서 통과돼서 현재 그 하원의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이 밖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TPP에 대해선 응답자의 48%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저는 박영서 기자와 함께 인터넷 쇼핑 업체 아마존.co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장양희 기자는 물건 사는 일, 예, 쇼핑 좋아하십니까?
예전엔 참 좋아했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뭐 특별한 일 없어도 돌아다니면서 예쁜 옷도 사고 또 유행이 뭔지도 좀 알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네. 체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 업체 아마존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아마존 자주 이용하는데요.
네.
언제부턴가 이 아마존이 생활 깊숙이 들어온 것 같죠?
예, 이 아마존은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백화점이죠.
네.
예, 아마존은 이 세계 최초로 이런 인터넷 백화점 개념을 도입한 회사인데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 1994년 7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이 아마존을 창업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요.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예, 뉴욕의 한 금융회사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역대 최연소 부사장 자리에 오를 만큼 아주 명석한 인물입니다.
네.
하지만 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30살에 인터넷 쇼핑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유가 뭘까요?
예, 1990년대는 이 당시 세계적으로 모험적인 새로운 사업, 이른바 벤처 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는데요.
네.
예, 베조스는 어느 날 이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률이 1년 사이에 무려 2000% 넘게 늘었다는 뉴스를 보고 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착안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런 전자상거래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 너무나 생소하고요. 또 위험 부담이 많은 혁신적인 계획이었는데요.
네.
예, 이런 사업 계획을 회사 간부들에게 전했지만 먹히지 않자 베조스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이 워싱턴주 시애틀로 가서 이 전자상거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도 본사는 시애틀에 있습니다.
네. 이 아마존의 정식 회사 명칭이 아마존.com인데요.
네.
하지만 원래는 아마존.com은 아니었다고요.
예, 원래는 이 카다브라.com이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이름이 시체, 카다버라는 발음과 너무나 비슷해서 이 개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는 인터넷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던 시기라서 예, 다른 회사들과는 좀 다른 예, 특색 있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이 사전을 뒤지다가 아마존을 발견했고요.
네.
예, 이국적이고 색다른 느낌에다가 예,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이 이름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마존.com이 처음 판매한 게 책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1994년 7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95년에 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97년부터 각종 전자제품에서부터 DVD, CD, 옷, 음식, 장난감은 물론이고요. 이 고가의 보석까지 온갖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거듭났고요.
네.
예, 이제는 이런 전자상거래 분야를 넘어서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까지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애플이나 구글, 삼성 같은 회사들을 위협하는 IT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상에 모든 걸 다 판다는 문구가 떠오를 만큼
네.
이 아마존에는 정말 없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한 예로 지난해 8월 자료를 보면요. 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물건만도 2억 5천만 개가 넘었습니다.
2억 5천만 개요?
예, 네. 한 달에 2억 5천만 개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예, 아마존은 현재 이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1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만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판매한 물건이 무려 20억 개가 넘었고요.
네.
2014년 기준 아마존의 순수 매출액은 8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자, 아마존 유료 회원 프라임 회원 수도 어마어마하다고요.
예, 아마존에서는 물건을 사면 자동으로 일반 회원이 되는데요. 아마존사는 2005년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걸 만들고 우수 회원, 이른바 프라임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회비를 내면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해준다는 건데요. 이 배송비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구매를 자주 하는 사람들로서는 귀가 솔깃해질 만한 서비스죠. 프라임 회원들에게는 이 밖에도 아마존이 보유한 회원 전용 영화나 TV, 음악, 무료 감상 같은 다른 서비스도 제공받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프라임 회원만 5천만 명에 달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 프라임 회원들의 한 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우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틀 안에 배달해 주던 걸 당일 낮 12시까지만 구매하면 당일 오후 9시까지 배달해 주는 무료 당일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를 포함해서 국내 14개의 대도시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요. 점차 여러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부터는 이 물건을 보내는 상자에 광고를 넣기 시작했다고요?
예, 아마존사가 이 전자 상거래 기업 가운데서는 최초로 이 배달 상자에 광고를 넣은 기업이 됐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사는 아마존이라는 자사 이름만 새겨진 옅은 갈색의 단순한 상자에 물건을 담아 보냈는데요. 얼마 전부터 일부 소비자들은 이 만화 영화 주인공 모습이 그려진 상자를 받게 됐습니다. 아마존사가 지난주부터 이 새로 개봉될 만화 영화인 미니언즈에 나오는 귀여운 주인공 모습이 그려진 노란 상자에 물건을 담아 배송을 시작한 건데요.
네.
예, 이 상자를 받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마존.com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요,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 업계의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됐는데 비결이 뭘까요?
예, 우선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선견 지명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이 온라인 쇼핑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이 탁월한 판단력 때문에 이 다른 동종 업계의 추적을 멀리하고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었던 거고요. 또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회사 가치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프 베조스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매출은 없다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아마존사는 최근까지도 이 수익의 많은 부분을 고객들의 만족과 편리를 위한 기술 혁신 비용으로 재투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올 1분기 실적은 어떤가요?
예, 매출이 22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순손실도 5,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예, 사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이 난 이유는 이 아마존이 추구하는 고객 만족을 위한 기술 혁신과 투자라는 이 사업 이념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현재 아마존은 이 새로운 배송 방법으로 무인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손실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마존.com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시각 10시 33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 Truly 골라봤습니다.
be there. I need to tell you this, there's no other love like your love. And I, as long as I live, I'll give you all the joy my heart and soul can give. Let me hold. Have you near me, and I feel with you in my arms, this love will last forever.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이야기 들려줄 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쉐리 웰치 씨 만나보겠습니다.
Good morning, sweet boy. How are you?
쉐리 웰치 씨는 3살, 4살 아이들을 돌보는 유아원이죠. 프리스쿨 교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Sherry Welch입니다.
Hi, my name is Sherry Welch, and I'm the director of the Annandale United Methodist.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30여 년 전부터 노후 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됐었는데요.
Americans try their best, have some sort of a retirement plan through their job. Which means that in each paycheck,
자, 오늘 쉐리 웰치 씨가 들려줄 얘기도 이 노후 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은퇴 계획입니다. I would like to talk about our retirement plans in America. The day comes that we both don't want to work anymore. We can sit back and rest. I want to travel the world. I want to go to Korea.
저는 은퇴를 하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소개하는 음식점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관광지를 방문할 겁니다. 여행을 할 때는 호텔에서 나와서 그 나라의 전통이 느낄 수 있는 거리를 걸어보고 싶어요. 그리스와 호주, 아프리카가 제가 은퇴 후 여행하고 싶은 나라예요. 중국도 가보고 싶고요.
네, 은퇴한 뒤에 세계 여행. 참 생각만 해도 멋진데요. 자, 이분 젊었을 때 이 첫 직장에서부터 열심히 은퇴 자금을 모았다고 했었는데요. 뭐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정말 꿈꾸던 세계 여행 떠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은퇴한 뒤 이렇게 여유 있게 세계 여행을 떠날 수만 있다면 노년 생활이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갔죠.
네.
자, 지난 시간에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개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은퇴 자금을 모은 다음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이 은퇴는요,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시기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노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는 뭐 각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 좋은지 시골이 좋은지 또 따뜻한 날씨가 좋은지 산이 좋은지 뭐 바다가 좋은지
그렇죠.
네, 각자 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은퇴 후에는 자녀들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 작은 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25곳을 선정했습니다.
네.
텍사스주의 오스틴, 벨링엄이 있고요.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Few cities on the East Coast offer the history, culture and lifestyle as Charleston, South Carolina. AARP has rated it as a top place to retire.
자, 이렇게 선정된 도시들의 공통점은 날씨가 따뜻하고 물가가 이 미국 평균보다 저렴하고요.
네.
집값 싸고 범죄율 낮은 곳입니다. 또 노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도 아주 중요하고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이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가 높은 곳이 은퇴 후에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네 은퇴하고 나서요 생활하기 좋은 도시에 새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 미국 노인들이 아예 그 새 집을 사지 않고 RV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마치 집처럼 침대, 부엌, 화장실까지 있는 그 레저용 여행용 자동차죠. RV를 타고 미국 횡단 여행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꼭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에서 만나는 이 레저용 자동차 운전자들이 머리가 하얀 은발의 미국 할아버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 가까운 공원에 가면 RV들 레저용 여행용 자동차죠. 이런 자동차를 세워둘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요.
네.
RV에서 먹고 자고 모든 걸 해결하면서 미국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이 노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레저용 자동차로 여행을 다니는 건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Don't forget to add in the cost of maintenance and insurance too. Then there's the cost of gas.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인터넷 동영상으로도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걸 미리 고려해야 하는지 등 이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만큼 관련 업체들은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노인들도 있죠.
그렇죠.
네. 여름에는 이 미 북동부 위쪽이죠. 메인주 같은 곳에 배를 정박해놓고 거기서 뭐 한여름 시원하게 보내다가 서서히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따뜻한 플로리다주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은퇴 생활 즐기는 경우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배를 타고 여행하고 RV로 대륙 횡단하고 또 쉐리 웰치 씨처럼 세계 여행도 하고요. 노년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은퇴를 준비해 왔을 텐데요.
네.
스티브 린치 씨 역시 20대 때부터 구체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1년의 반은 플로리다주에서 살 거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What we have planned to do is we have recently bought a house in Florida and we will spend 6 months in Florida during the winter and then we have a house in
저는 은퇴하고 나면 6개월은 플로리다 바닷가에서 보내고 나머지 6개월은 메릴랜드에 있는 산장에서 보낼 겁니다. 최근에 우리는 플로리다에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겨울엔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지낼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다시 메릴랜드로 와서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산장에서 머물 거고요. 메릴랜드 산장은 4년 전에 미리 지어뒀고 요즘도 주말이나 공휴일엔 그 산장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죠. 은퇴하고 나면 더운 여름에는 산장에서 추운 겨울에는 플로리다에서 보내겠다는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유람선을 타고 낚시도 즐길 생각이에요.
네, 날씨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미리 은퇴용 집을 장만해두고 지금은 휴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린치 씨처럼 일찍부터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가 가까울수록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스티브 린치 씨는 멋진 통나무 집을 지어놓고 은퇴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We got an architect to draw up the plans up on the top of the mountain. And we thought what we'll do is
건축가를 고용해서 설계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통나무 집을 지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면서 저희 부부는 산 위에 넓은 땅을 먼저 구입했죠. 우리는 통나무 집 관련 잡지를 보면서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지 고민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죠. 마당 넓은 단독 주택만큼 큰 통나무 집이에요. 모든 게 통나무로 만들어진 집. 정말 멋지겠죠? 요즘도 주말엔 통나무 산장에 가서 산 꼭대기에 앉아 강과 산 골짜기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Our house was finished 4 years ago up there, and it's a log home.
통나무로 만든 산장은 이미 4년 전에 지어서 완성됐습니다. 메릴랜드 서쪽의 딥크릭 호수 부근 휴양지에 지었는데 여름에는 큰 호숫가에서 배를 탈 수 있고 겨울엔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죠. 저와 제 아내는 산 꼭대기에 통나무 집을 짓는 게 꿈이었거든요. 호수가 한눈에 보일 뿐 아니라 겨울엔 눈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고 무엇보다 호수에서 제가 좋아하는 플라이 낚시를 할 생각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부부처럼 완벽하게 노후가 준비된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 이 은퇴 준비 상황은요, 개인차가 아주 큽니다. 은퇴 후에도 이 파트타임,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일을 좀 더 하길 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브스지가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데도 이 노인들의 비정규직 일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됐는데요.
네.
셰럴리드 씨의 경우도 근무했던 직장에서 은퇴연금을 제공하지 않아서 은퇴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have a plan for retirement. It's not good one. We have Social Security and so.
저도 은퇴 계획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씩 모아왔어요. 사회보장세를 통해 연방사회보장국에 넣어둔 연금도 있고요. 하지만 은퇴자금이 충분하진 않아요.
We're probably both of us have some kind of at least a part-time job.
저희 부부는 어쩌면 은퇴 후에도 둘 다 최소한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계속해야 할지도 몰라요. 저희는 집을 팔아서 이익을 좀 봤고요. 그 돈을 은퇴 자금으로 쓰기 위해 은행에 넣어뒀어요.
저소득층이나 은퇴연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경우 살고 있는 집이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셰럴리드 씨는 젊은이들에게 이 노후에 좀 더 즐겁게 살고 싶다면 평소에 집을 잘 관리하라고 권합니다.
You have to maintain your home. Your home is the single biggest investment you make in your life.
은퇴 자금 마련으로 집을 사서 잘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가운데 하나거든요. 만약 평소에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집은 가치를 점점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집을 잘 관리하고 집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 더 열심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집을 투자용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셰럴리드 씨는 직장을 통해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즐거운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가족을 만나러 다니는 게 가장 큰 여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We will probably end up traveling quite a bit because our children are going to be all over the United States. So my travel in the future is going to be from child to child.
저희 부부는 은퇴 후에 여행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국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여행을 한다면 제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을 보는 게 우리의 여행이 되겠죠. 제 큰딸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대학교 교수라 아마 거길 떠나지 않을 거고요. 작은 딸은 약혼자와 같이 이곳 버지니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여길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은 플로리다나 찰스턴 아니면 텍사스에 자리를 잡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 후 우리 부부 여행은 아이들 집과 집 사이를 오가는 거겠죠?
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쉐리 웰치 씨가 전하는 미국인들의 은퇴 계획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ead one's mind. Read one's mind입니다. 오늘은 Let's find out what read one's mind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Oh, I'm starving.
I knew you would be hungry, so I bought an extra hamburger for you. Here you go.
You read my mind. Thanks so much.
Yep, I totally read your mind, didn't I?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Oh, I'm starving. 나 배고파 죽겠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I knew you would be hungry, so I bought an extra hamburger for you. 너 배고파 할 줄 알고 햄버거 하나 더 시켜왔어. Here you go. 자, 받아.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You read my mind. Thanks so much.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니? 고마워. 라고 하자 제이슨이 Yup, I totally read your mind, didn't I? 척하면 삼천리지. 내 마음을 훤히 깨뜨려 본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Read one's mind. Read one's min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Oh, I'm starving.
I knew you would be hungry, so I bought an extra hamburger for you. Here you go.
You read my mind. Thanks so much.
Yep, I totally read your mind, didn't I?
Today's expression is read, R-E-A-D, read, one's, O-N-E apostrophe S, one's, mind, M-I-N-D, mind, read one's mind, read one's mind. When someone tells you that you read their mind, it means that you have said or done something that they were also thinking about. It basically means to have the same idea and to know what the other person is thinking. Read my mind.
말 그대로 하면 내 생각을 읽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내 생각을 알아채다, 내 마음을 알아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가 배고파 할 줄 알고 햄버거를 하나 더 시켜왔죠. 그러자 제가
You read my mind. Thanks so much.
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 또는 생각을 알아챌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read one's mind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eve, I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Because I can't read your mind.
라고 하면 Steve, 난 네 마음을 못 읽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My mom reads my mind very well.
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내 마음을 잘 아신다니까. 라는 뜻입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read one's mind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h, I'm starving.
I knew you would be hungry, so I bought an extra hamburger for you. Here you go.
You read my mind. Thanks so much.
Yep, I totally read your mind, didn't I?
Let's review. When someone tells you that you read their mind, it means that you have said or done something that they were also thinking about. It basically means to have the same idea and to know what the other person is thinking. Read one's mind. Read one's mind. Read one's mi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다이도의 땡큐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7년 6월 5일 오늘, 미국의 조지 마샬 국무장관이 유럽 부흥 계획인 마샬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Our policy is directed not against any country or doctrine, but against hunger.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황폐화된 유럽의 부흥을 위해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흡수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돼가자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 공산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마셜 플랜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 경제협력기구를 결성해 1953년까지 130억 달러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마셜 플랜으로 인해 서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67년 6월 5일 오늘,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Early in the morning of June 5th, the Israeli Air Force went into action against Egyptian bases and aircraft.
제3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는 1956년 수에즈 전쟁 이후에 별다른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시나이 반도에 주둔 중인 유엔군을 추방하고 티란 해협의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곧바로 아랍 나라에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Attention in the Middle East over the Gulf of Aqaba blockade develops into full-scale war. With reports of heavy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고 지상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아랍 국가들은 전쟁 엿새 만에 유엔이 제안한 정전협정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6.25 전쟁으로도 널리 알려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그리고 골란고원의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